제25장 혼과 영의 분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혼과 영의 분별은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에 크게 관계됩니다. 만일 혼과 영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는 영적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며 자주 혼에 속한 것을 영에 속한 것으로 오인합니다. 그러므로 혼에 속한 생활에 머물고 영에 속한 것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여러 곳에서 혼은 어떠하며 영은 어떠한지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혼에서 근심하고 어떤 사람은 영에서 근심한다고 말씀하셨고 또 어떤 사람은 혼에서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영에서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성경 구절을 모아놓고 영의 작용이나 혼의 작용이 같은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영이 곧 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라고 합니다. 혼과 영은 정확히 구분됩니다. 영은 영이요 혼은 혼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고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생령은 원문에서는 산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혼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 생기는 곧 사람의 영으로서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타락한 후 그의 영은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담과 그의 자손의 영은 혼의 압력을 받아 결국은 영과 혼이 혼합되었습니다. 사람이 구원받을 때 사람의 영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납니다. 영은 장기간 혼과 혼합되어 있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과 영의 기능은 유사하나 소속된 범위가 다르고 근본이 다릅니다. 우리가 기뻐할 때 그 기쁨은 다 같은 것이지만 그 기쁨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근심할 때 그 근심은 과연 혼에 속한 것인가, 영에 속한 것인가? 근심은 같은 근심이지만 그 근심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이미 늙었기 때문에 그런 소망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의 아내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것은 곧 하갈을 그에게 주어 이스마엘을 낳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14년이 지난 후 하나님은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해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5장과 16장, 17장, 21장을 볼 때는 이삭과 이스마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 수 없지만 갈라디아서 4장을 읽어보면 비로소 우리는 이삭이 무엇을 의미하며 이스마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하나는 약속으로 낳았고 하나는 혈육으로 낳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아들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아들을 어떻게 낳았느냐는 하나님의 질문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어찌되었든 아들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스마엘은 혈기에 속한 것을 대표하고 이삭은 영에 속한 것을 대표합니다. 이스마엘은 사람이 자기의 총명과 능력으로 얻은 것을 의미하고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 속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혼에 속한 것입니까? 자기 힘으로 이룬 것이 바로 혼에 속한 것입니다. 무엇이 영에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룬 것이 바로 영에 속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혈기에 속하며 혼에 속한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비로소 말하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비로소 움직이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이것이 영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성령을 따르는 것인지 물어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많은 일을 하지만 우리 속에서는 계속 그것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 정죄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보다도 우리가 한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운행하신 결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풀과 나무와 짚으로 세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금과 은과 보석의 역사는 어떠한 것이고 풀과 나무와 짚의 역사는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금과 은과 보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금은 영광을 나타내고 아버지로부터 온 것을 의미합니다. 은은 구속을 대표하며 아들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보석은 땅의 불태움을 통해 이루어진 화합물로서 성령의 역사를 대표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 있고 아들의 십자가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 바로 금과 은과 보석의 역사입니다. 무엇이 풀과 나무와 짚의 역사입니까? 이것은 인간 자신에게 속한 것을 말합니다. 인간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고 인간의 성정은 나무와 같으며 인간의 역사의 결과는 지푸라기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금과 은과 보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대표하고 풀과 나무와 짚은 인간 자신에게 속한 것을 대표합니다. 금과 은과 보석은 다 지면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고 땅속 깊은 데서 파내어 얻는 것입니다. 풀과 나무와 짚은 다 지상에서 자라나는 것이고 얻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깊은 속에서 나오는 것 안에는 모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육체로 말미암은 것은 다 인간 자신에게 속한 것이고 아주 쉽게 이룰 수 있는 것이며 영적으로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깊은 속에서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만이 영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설교를 하든지 복음을 전하든지 다 이러한 분별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기다리고 잉태한 아기를 낳으려는 것 같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전합니다. 이것이 금과 은과 보석의 역사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할 때 머리가 빠르고 말주변도 좋고 기억력도 좋아 그것을 의지하여 전합니다. 그는 매우 바쁘게 일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풀과 나무와 짚의 역사일 뿐이요 아무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형제가 한 지방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볼 때 표면적으로 모든 것이 참 좋았습니다. 모든 형편을 볼 때 당연히 기뻐해야겠지만 이상한 것은 말씀을 전할수록 속에서 힘이 빠지는 것이었습니다. 속은 갈수록 허전하고 메마르고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의지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고 자신의 잘못을 자복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우리의 일의 외적인 상황이 어떠한가에 있지 않고 누가 하느냐에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분별은 외적인 말이나 외적인 효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별의 근거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어디에서 왔느냐입니다. 이런 분별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해도, 똑같은 설교를 해도 듣는 사람의 느낌에서는 한 사람은 총명한 사람으로 느껴질 뿐이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해보면 하나님이 바로 여기 계시는구나 하고 느끼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을 대해보면 그가 단지 총명하고 말주변이 좋은 사람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진 사람만이 능히 하나님을 만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을 만진 사람은 자신을 만지게 할 뿐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뿐 아니라 우리 개인의 생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종과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남을 비판하기를 두려워하였고 그의 태도와 언어가 매우 겸손하고 온유했으나 그와 함께 앉아있는 사람에게는 그의 태도가 억지로 하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겸손은 힘써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가장된 겸손을 취했으므로 그의 겸손은 매우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러면 그는 겸손하지 않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겸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위적인 겸손입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혼에 속한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속에서 역사하시면 그는 자연히 겸손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겸손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앉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얼굴에 분을 바르는 사람은 항상 거울을 봅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신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영에 속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인위적으로 행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하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자기 힘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알아야 할 것은 외적인 행위나 내적인 행위가 다 좋은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 근본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다른 하나는 사람의 혈기의 능력으로 모방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힘써 참고 있어 매우 딱하게 여겨지지만 어떤 사람은 힘써 참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자신은 참고 있다고 조금도 느끼지 않습니다. 후자의 경우를 볼 때 우리는 머리 숙여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역사하신다고 말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는 사람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의 분별은 외적인 것에 있지 않고 근본적인 것에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타고난 생명에서 비롯된 것도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스럽다고 해서 다 영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천성이 온유한 것과 주님께서 주신 온유는 전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서부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던 인간적인 사랑과 주님에게서 온 사랑은 전혀 다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간적으로 매우 겸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겸손과는 완전히 분별됩니다. 이러한 인간적이고 천성적인 것이 영에 속한 것처럼 나타나게 되므로 사람들은 자주 자기의 천성적인 성품으로 주님의 역사를 대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혼에서 비롯된 것은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며 영으로부터 온 것만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가장 온유한 사람도 언젠가는 자신의 타고난 온유보다 더 강한 시험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그의 온유가 바닥이 드러나고 그의 인내도 바닥이 드러날 때 그의 온유는 고작 그 정도이며 인간의 천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그러한 능력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 자신이 우리 속에서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하심으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후 우리는 스스로 신기하여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것은 누가 한 것일까? 하고 자문하며 머리 숙여 말하게 됩니다. 주여, 제게는 인내가 없습니다. 이 일은 오직 주님께서 제 속에서 하셨습니다. 이러한 것이 영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외적인 나타남을 보고 어떤 것을 분별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영에 속한 것이 무엇이고 혼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은 더욱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상을 알려면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이것이 영에 속한 것인가 혼에 속한 것인가 하고 묻는 것도 별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어보아도 답이 없고 분석을 해도 결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묻지 않아도 알 수 없고 물어도 알 수 없습니다. 영에 속한 일은 우리 자신이 분석해서는 참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영적 절름발이가 될 수 있습니다. 참을 보려면 하나님의 빛이 있어야 합니다. 빛이 있으면 우리는 자연히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어볼 필요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비춰 주시기를 바라야 합니다.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이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는 즉시 무엇이 혼에 속한 것이고 무엇이 영에 속한 것인지 볼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이 어떤 사람의 판단보다도 더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움직일 때 속에서 틀렸다 라고 하시고 또 움직일 때 속에서 이것은 깊이가 없다 라고 하십니다. 또 우리가 움직일 때 속에서 이것은 너 자신이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다 라고 판단하십니다. 아, 이러한 분별력은 속에서부터 온 것이지 밖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속에서 보는 것이 참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너의 이런 행동은 내 자신에게 속한 것 같다 라고 지적해 줄 때 우리 자신이 머리를 끄덕이면서 그 말을 받아들인다 해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 속에서 보는 것만이 참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속에 빛이 있게 하시고 속에서 보고 분별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혼과 영의 분별은 그리스도인의 분별력의 근원입니다. 우리의 분별력은 우리가 배워서 얻는 것이 아니고 오직 빛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빛을 비추어 우리 자신의 일과 생활에서 무엇이 혼에 속한 것인지 무엇이 영에 속한 것인지 보는 것입니다.